에베소서 63번 메시지. 영적인 대적을 처리하는 전쟁.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영적인 전쟁을 다루는 이 책의 전략적인 부분을 살펴봅시다. 이미 본대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의 여러 측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는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 즉 회중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고대의 시관리들이 어떤 회합을 위해 시민들을 함께 소집했을 때 그 회합은 하나의 에클레시아로 알려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그러한 회중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의 몸이 그의 신장이며 표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장이며 표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입니다. 2장 10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시요 그분의 걸작품, 즉 작가의 마음의 갈망을 표현하는 시적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2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단체적인 새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권속임을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이 장에서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3장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3장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용어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표현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주로 근원을 언급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은 주로 그 결과를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충만은 샘과 같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은 그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의 물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인 동시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 그리스도의 충만이기도 합니다. 4장에서 바울은 다시 세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2장은 세 사람의 생활이 아니라 세 사람의 창조를 다룹니다. 세 사람은 두 백성들로 구성됩니다. 즉,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입니다. 4장은 세 사람의 생활에 대한 그 원칙과 세밀한 것들을 모두 다룹니다. 그 원칙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에 의해 세워진 모형인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관련되며 그 세밀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됩니다. 은혜로서 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5장과 6장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더 깊은 두 가지 측면들, 즉 그리스도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신부와 하나님의 대적을 패배시키는 전사를 봅니다. 신부로서 교회는 사랑과 빛이 필요하며 전사로서 교회는 힘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책임에 대한 소극적인 측면. 에베소서에서 다뤄진 교회의 12가지 측면들 중에서 주된 측면들은 세 사람과 신부와 전사입니다. 세 사람은 몸의 측면을 포함하고 몸은 충만과 처소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처음 10가지 측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하고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 세 사람 속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 세 사람은 그분이 영원 과거에 영원 미래를 위해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삼일 하나님에 의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세 사람으로 완성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갈망은 여전히 만족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대적은 여전히 패배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부와 전사 둘 다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에 관한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계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기 위한 소극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다루어야 할 것이 남아있습니다. 처음 5장에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면으로 교회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를 패배시키기 위한 전사로서 6장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928년에 리 형제님은 영적 전쟁에 관한 첫 번째 이기는 자들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악한 자인 사탄이 최대한도로 폭로되었습니다. 리 형제님은 우주 가운데 세 가지 의지, 즉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만일 교회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임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사가 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의지, 즉 세 가지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영원하며 피조되지 않은 것입니다. 피조된 존재들인 천사들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 중 하나인 천사장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던 우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었었습니다. 그의 높은 위치와 아름다움 때문에 이 천사장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만이 악한 의도를 일으켰고 그것은 사탄의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인 하나님의 의지에 더하여 두 번째 의도인 두 번째 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항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은 그 근원이 이 의지들의 충돌에 있습니다. 사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항하기 위해 일어서기 전에는 우주 가운데 전쟁이 없었습니다. 우주 가운데 이 싸움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천사장의 배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배역은 지금 국가들과 사회와 가정과 개개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싸움의 시초입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나라들과 단체들과 사람들 사이에 심지어는 개개인들 속에서조차도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당신의 이성과 정욕 사이의 내적 전쟁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모든 전쟁은 그 근원이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 사이에 있는 다툼이 있습니다. 사탄의 배역과 아담의 창조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경과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어떤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자유로운 인간의 의지를 부여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결코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억지로 사람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분이 아님을 알리셨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만 따를 수 있게 창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심 안에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든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든지 간에 그의 의지를 사용하는 데 자유로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나무는 각각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동산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를 대표하는 생명나무와 사탄의 의지를 대표하는 지식의 나무와 사람의 의지를 대표하는 아담이 있는 삼각관계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생명나무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지식의 나무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각각 의지를 갖고 있는 세 인격들, 즉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록 세 가지 의지가 있었으나 싸움은 다만 두 편, 즉 하나님과 사탄만 관련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쟁점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를 택하느냐 아니면 사탄의 의지를 택하느냐였습니다. 만일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된다면 하나님의 의지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가 사탄의 의지와 함께 선다면 사탄의 의지가 최소한 잠시라도 수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람의 의지는 사탄의 의지 편에 섰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탄을 따를 것을 선택했고 사탄의 의지에 편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잠시 동안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 사람은 사탄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즉 사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계명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은 믿고 침례받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죄인들은 누구나 반드시 이 세 가지 계명을 복종해야 합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며 물속에 침례받아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사탄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출생 이후 우리의 의지는 사탄의 의지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사탄의 의지를 택했을 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그 왕국을 위하여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하나님의 의지의 행사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회개할 때 그들은 사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람이 사탄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돌이킨 다음에는 반드시 주 예수를 믿고 침례받아야 합니다. 침례를 통해 그는 사탄의 의지인 어둠의 권세에서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날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전쟁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후 그들은 애굽 땅을 나와 군대같이 행진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것이 전쟁을 위한 준비였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전쟁의 분위기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을 나오자마자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와 그의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가 패배된 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승리를 인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계속 싸우며 나아갔고 좋은 땅 안에서도 싸우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역사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 전쟁하는 생활임을 계시합니다. 이미 본대로 새 사람으로서 교회는 진리에 따라 은혜에 의해 행해야 하며 신부로서 교회는 사랑과 비단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의 갈망도 만족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도 반드시 패배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가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추구하는 자가 주님의 임재를 누릴 때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따라 은혜에 의해 행하고 사랑과 비단에서 살며 사탄의 의지를 정복하기 위해 싸웁니다.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대적을 패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것들을 위해 반드시 교회는 새 사람과 신부와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강건하게 됨. 에베소서 6장 10절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라 말합니다. 강건하게 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1장 19절에 있는 능력이란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고 어둠의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공중의 모든 악한 영들보다 훨씬 높은 하늘에 앉히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강건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사탄과 그의 악한 왕국과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자신들 안에서가 아닌 주님 안에서만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들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패배하게 됩니다. 강건하게 되라는 명령은 우리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 강건해지려면 우리 의지는 반드시 강해야 하며 행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해파리같이 의지가 약하거나 흔들리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가장 잘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의지의 소유자들입니다. 다소 사람 사울을 예로서 생각해 봅시다. 그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여행하고 있을 때 그는 주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강한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양심을 보존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의지도 보존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복음 전파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체험에 따르면 나의 복음 전파로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의지와 분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의지는 회개할 때 적극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의지의 행사를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강건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의지에 관계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령은 능동적이면서 또한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즉, 받으라라는 어떤 능동적인 것이며 구원됨은 어떤 수동적인 것입니다. 6장 10절에는 강건하게 되라는 바울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동적인 요소라는 되라와 수동적인 요소 강건하게가 조화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케 되기 위해 우리는 의지를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4장에서 새롭게 되어야 함을 보며 5장에서는 복종되어야 함을 봅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새로워져야 하고 신부가 되려면 순종해야 하며 전사가 되려면 강건해져야 합니다. 전사인 우리는 신사나 사랑스러운 신부로서가 아닌 사자로서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과 신부와 전사가 되기 위해 새로워지고 순종하며 강건해져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케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강력 안에서만 싸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장 10절에서 바울은 능력과 강력과 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머리가 두게 하신 그 능력에 의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과 힘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 11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로 시작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갑주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쓸모없지만 하나님의 갑주, 더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유용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몸의 어떤 개별적인 지체를 위함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단체적인 전사이며 믿는 이들은 다 함께 이 유일한 전사를 구성합니다. 오직 단체적인 전사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권면은 명령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갑주를 준비하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입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갑주를 우리 스스로 입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강건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의지를 행사하여 그분과 협력해야 합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갑주를 입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협력해야 합니다. 마귀의 괴계들에 대항하여 능히 섬. 우리는 능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6장에서 선다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2장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으며 4장과 5장에서는 이 땅 위에 있는 그분의 몸 안에서 행합니다. 그런 다음 6장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것은 그분이 성취한 모든 것에 참여하기 위함이요 그분의 몸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며 그분의 능력으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우리는 마귀의 괴계들에 대항하여 능히 설 수 있습니다. 이 괴계들은 마귀의 악한 계획입니다. 마귀는 악한 의지뿐 아니라 그 의지를 이루기 위한 교묘한 괴계들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조차도 사탄은 그의 악하고 교묘한 괴계를 수행하기 위해 바쁘게 일하며 또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 12절에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적 세력들에게 대합니다. 혈과 육은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혈과 육의 사람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마귀의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과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영적 전쟁이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회복을 손상시킨다 해도 우리는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배후와 그들 위에는 악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소의 사울이 교회를 잔해하고 있었을 때 그는 어두움의 권세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종교 조직들이 주의 회복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 역시 그들의 배후와 그들 위에 있는 악한 권세에 의해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적 세력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사탄이 하나님께 배역할 때 그를 추종했고 지금은 하늘에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배역적인 천사들로서 그들은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나오는 바사 군주라 헬라 군주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는 사탄 마귀가 어둠의 왕국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 왕국 안에서 사탄은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그 아래에 배역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어둠은 오늘날의 세상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악한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이 완전히 마귀의 어둠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사탄이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군주들입니다. 다니엘서에 따르면 유대 나라만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던 천사장 미가엘에 의해 다스려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방 나라들은 사탄의 주관 아래에서 마귀적이며 배역적인 천사들에 의해 다스려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어둠이 온 땅을 덮었으며 지구를 둘러싼 대기에 충만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빛 가운데 남아계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의 역사 때문에 지구와 그 대기는 이 어둠이 되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적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공중을 언급합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영적 세력들은 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위에 있는 3층천에 앉아 있습니다. 전쟁 시에 적보다 위에 있는 위치는 전략적인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은 우리 밑에 있으며 그들의 운명은 우리에게 패배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악한 권세들에 대한 것임을 거듭거듭 되새겨야 합니다. 배역한 천사들은 사탄의 왕국 안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사탄 간의 전쟁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들 간의 싸움입니다. 밖으로 볼 때 교회를 손상시키는 자는 혈과 육의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이런 영적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악한 날에 능히 섬. 13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말합니다. 1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갑주를 입으라고 하며 13절에서는 그것을 취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대로 하나님의 갑주는 이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취해야 하고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사용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검과 방패 같은 것들을 취해야 하지만 흉배와 투구와 신 등은 착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든지 취하든지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단지 갑주의 일부분이나 몇 개의 부분이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특별히 언급합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믿는 이들 개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대항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는 것입니다. 5장 16절에서 바울은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 안에서는 사탄이 날마다 역사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악한 날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바울은 13절에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싸울 때 우리는 끝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서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 두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14절부터 16절까지는 서 있는 방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